안녕하세요. 우리 월간 탐구생활 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JHC님, 야호! 퇴근 후 보는 라이브. 퇴근 후에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가 끝나고 나면은 라이브 풀 버전은 멤버십 존에 업로드가 될 거고요. 유발 하라리 박사와 같이 인터뷰했던 풀 인터뷰도 멤버십 VIP 존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발 하라리의 신작 넥서스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유발 하라리가 오늘날 정보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보라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집단을 이루고 어떻게 합동 행동을 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좋은 행동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책을 썼고요. 그런 관점에서 넥서스라는 게 원래 그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 한명한 명이 그물코라면 그 인간을 이어주는 그 그물의 형태로 우리 사회를 봐야 된다라는 흥미로운 비유법으로 세상 만사를 풀어내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뭐 글자의 방면부터 시작해서 종교의 발전, 뭐 국가의 출현 이런 것들, 뭐 공산주의와 파시즘과 뭐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20세기에 충돌했는지 그걸 정보 관점에서 보면 어떤지 이런 굉장히 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얘기를 하나로 묶는 책이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그물의 이론으로 바라보는 이야기 오늘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첫 번째 코너죠. 책 인사이트, 넥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넥서스의 기본 개념을 일단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깐 다른 책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넥서스가 기본 개념만 이해를 하면은 읽기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기본 개념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세상에 원소들이 있어요. 탄소가 있다고 칩시다. 그 탄소랑 산소가 뭐 어떤 방식으로 배열이 되면은 우리가 아는 뭐 유기질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 유기질 중에 굉장히 복잡한 유기질이 단백질이 있죠. 그래서 단백질은 뭐 이렇게 접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막 되게 복잡한 모양으로 단백질이라는 게막 만들어지죠. 저 이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도 좀 양해해 주세요. 비유법이니까 어디까지나. 그래서 이런 단백질들이 또 이렇게 막 체인처럼 막 모여가지고 또 다른 물질과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세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포가 또 모이면은 사람이 뭐 되고 동물이 되고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무엇인지를 보면은 자연이 조금 복잡한 걸 만든대요. 이런 것처럼 조금 복잡한 거를 여러 개 합쳐가지고 더 복잡한 거를 만들고 더 복잡한 거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더 복잡한 걸 만들고 세포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장기를 만들고 장기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인간이 되는 그 스텝 프로세스를 삶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탄소랑 뭐 산소랑 이런 원소들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걔네들이 어떤 이유로 일정한 배열을 가지고 조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조립이 된 것은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된다는 거예요. 우주가 간단한 걸 조립해 본 다음에 이게 조립이 되네. 탄소하고 산소를 갖다 조립하니까 이게 나오네. 유기질이 나오네. 그러면은 이거를 어딘가 기억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합쳤더니 단백질한 게 생기네. 단백질이랑 뭐 다른 물질을 합쳤더니 세포가 되네. 이렇게 더 간단한 거에서 더 복잡한 걸 한번 만들 때마다 우주 어딘가에 기록이 남게 되고 그 기록이 우리 몸 안에 뭐예요? DNA라는 정보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 어떻게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합쳐져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지기까지 자연이 어떻게 그걸 조립해 왔는지에 대한 일종의 매뉴얼이 DNA이기 때문에 그 DNA가 있으면 인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life equals 정보다라는 얘기를 해요. 결국 살아 있다는 것은 생명체라는 건 뭐냐면은 우주가 어떤 물건을 합쳐서 더 복잡한 물건을 만들고 더 복잡한 물건을 만들고 더 복잡한 물건을 만들어낸 기록을 우리가 라이프라고 부른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이론은 유발 하라리의 이론이 아니고 미국의 생물학자가 쓴 책에 나오는 이론입니다. 그럼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요. 이 사람도 우리가 합쳐갈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사도 만들 수 있고 사람을 합치면 배를 같이 모는 선단을 만들 수도 있고 종교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모아서 뭐 국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만약에 개별적인 세포를 합쳐가지고 삶을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DNA라고 부른다면은 인간도 역시 사람과 삶을 연결시켜가지고 집단을 만들어내는 거 역시 정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매뉴얼인데 그 매뉴얼이 존재하기 때문에 낱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구성, 합체품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매뉴얼을 정보라고 한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간 사회는 어떤 정보가 있느냐? 개별적인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어요. 여기도 마을이 있고, 여기도 마을이 있고, 여기도 마을이 있고, 여기도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네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넥서스로 합쳐서 이걸 갖다가 국가라고 부르려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요? 국가라고 부르려면 일단 국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 속을 보면은 지도라는 데이터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토 기반 국가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는 지도라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우리의 국민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구조사도 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이킹들이 영국을 침략했을 때 가장 먼저 만든 책이 Doomsday Book이라는 책인데 그 Doomsday Book이라는 책이 뭐냐면은 영국에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차지한 땅에 농토가 몇 평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농토 구역별로 농민이 몇 명 사는지를 기록해놓은 책이에요. 그 책이 존재하기 전까지는 노르망들이 영국을 영국이라는 나라를 지배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이 데이터가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도와 인구조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권력의 형태가 필요하죠. 그게 뭐예요? 왕명 또는 법이 필요해요. 이것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누가 봐도 바로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심볼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독일 국민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독일이 뭔데? 우리는 국가가 당연히 존재하는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동네 이름은 알고 자기 가문은 알아도 국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던 시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국가가 뭐예요? 그러면 국가가 뭔지를 보여줄 게 필요해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어느 나라다? 국가, 노래를 만들고 국기, 깃발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국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꽃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무궁화를 사랑하는 태극기를 달고 있는 단군이라는 조상에서 내려온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야 라는 픽션을 하나 만들어요. 이거는 진실과 관계없어요. 농토, 인구조사 이런 거는 정확할수록 좋겠죠. 하지만 국기는 정확한 국기란 건 없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야 저게 우리나라의 영혼을 담고 있어라고 많은 사람이 느끼면 그게 좋은 국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팩트 데이터도 필요하지만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기, 국가, 국화 같은 상징적인 문과적인 정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와 이 정보가 합쳐지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아 우리는 이탈리아 사람이구나 아 우리는 프랑스 사람이구나 아 우리는 독일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같이 싸우고 같이 경제를 개발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근무하기도 하고 이런 공동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정보의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직이라고 부르는 거 그게 세포 조직이 됐던 국가 조직이 됐던 이거 갑자기 떠오른 단어인데 좋은 단어네요. 조직을 만드는 게 정보다. 낱개를 합쳐가지고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정보가 늘어나면 그럼 좋은 걸 것 같잖아요. 정보가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정보를 더 많이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더 함께 지구 공동체가 돼가지고 행복한 세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정보가 사람들을 합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보를 계속 같이 공유하다 보면은 세상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트위터를 만든 사람,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나 뭐 유튜브를 만든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 세계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 세계가 더 하나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정보를 더 증가시켰더니 갑자기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인종차별이나 편견이 더 심해지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세상에 가짜 정보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가짜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대요. 일단 정보라는 거는 사람을 합치기만 하면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개의 정보가 있어요. 내가 나라라는 걸 정의하려고 그러면 인구 분포에 대한 정보라든지 세수 정보 같은 거는 정확할수록 좋아야 되지만 국가, 그 노래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스스로 정의하는 스토리, 뭐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다 같은 이야기 이런 스토리들은 과학적으로 진실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사이비 종교가 있는데 그 사이비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조직의 굳건한 멤버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종교보다 사이비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더 광신도처럼 거기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예요? 정보가 진실이 아니라도 정보의 역할을 하는데 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룹을 만드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게 돼요. 내가 가짜 정보를 퍼뜨려서라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모이기만 하면 나는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진짜 정보를 만들어낼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는 거죠. 진짜 정보는 세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진짜 정보는 비싸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구조사를 할 때 이 인구조사가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들한테 참여를 유도해야 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사용해야 되고 비싸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모티베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 수천만 명의 이런 식으로 감동적으로 연설을 하면 millions of millions of peopl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싸요. 그 팩트체크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준 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 조작이 아니고 통계를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millions of people said.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 몇 밀리언인지 사람들이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한데 정보를 실제 데이터와 일치시키려고 할 때는 되게 돈이 많이 드는데 실제 데이터랑 상관없이 내가 만들어내도 사람들은 모이고 권력은 차지할 수 있는데 돈은 안 드니까 사람들은 이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정보는 복잡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고학을 이용해가지고 정확하게 두개골과 패턴을 갖다가 하니까 첫 번째 한반도에 정착한 사람은 뭐 이런 민족이었는데 그 다음에 뭐 만주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섞였고 이런 식으로 인류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사람들한테 감흥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뭐가 훨씬 더 쉬우냐 하면은 우리 모두 당군의 자손 이렇게 간단한 스토리를 만들어버리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조직을 만들려고 그러면 스토리를 만드는 게 더 편하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실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은 진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역사의 왕족이나 아니면 양반들의 문화를 배우면서 우리 문화라고 대체로 얘기를 하죠. 굉장히 단순화된 거죠. 근데 아마 대부분의 농경사회가 그렇듯이 그 경복궁 안을 가본 사람이 한국 전체 인구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뭐 한 1%도 안 됐겠죠? 그럼 나머지 99%는 사실은 경복궁에 있는 그 왕족들의 생활을 우리 조상들의 삶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애매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상은 돌쇠였겠지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불편하기 때문에 편한 거가 잘 먹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복궁을 보면서 이게 대한민국 사람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역사야 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정보의 파워는 진실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싸게 생산할 수 있고 기분 좋게 만들 수 있고 단순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똑같이 자유시장의 정보를 그냥 막 풀어놓으면은 결국 사람들이 선택하는 정보는 진짜 정보보다는 가짜 정보가 훨씬 더 잘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정보가 많아지면 더 세계가 화합될 거라는 기대치와 다르게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좋아하는 얘기만 듣고 자기 싫은 얘기에는 싸우려고 그러고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넥서스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류가 진보만 했다는 사고방식이 1960년대, 70년대 텔레비전의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널리 퍼졌고 이 비전이 결국 인터넷 사회를 만나자 지금의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유발 하라리가 말하면서 이런 정보관을 Naive View of Information, 정보에 대한 순진한 관념, 여기서 순진한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 정보가 좋은 것만 있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인터넷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다 조각조각 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대체로 우리가 역사 속을 보면은 글자나 정보가 떨어지던 시대는 무지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글자가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들은 무지했을 거야. 근데 글자가 발명되면서 인류가 이만큼 발전했어. 근데 글자가 발명했어도 이걸 손으로 이렇게 적고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책이 없어서 무지했어. 그러다가 인쇄기가 발명되면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정보가 늘어났고 르네상스가 꼽혔고 과학혁명이 꼽혔고 민주주의가 꼽혔어. 역시 교육과 지식이 힘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 경향 때문에 인터넷의 위험을 우리가 미리 감지를 못하고 AI의 위험도 미리 감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글씨의 발명과 인쇄기의 발명을 제대로 쳐다보면은 글씨의 발명 이후에도 대재앙이 있었고 인쇄기의 발명 이후에도 대재앙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난 되게 무서웠던 게 글씨를 발명했을 때랑 인쇄기가 유럽에 도입됐을 때 바로 세상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 직후에는 엄청난 암흑기가 왔다가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수백 년 동안 통해가지고 터득한 다음에 세상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는 너무 끔찍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AI 기술을 갖다가 급속도로 발달을 시키면 우리 세대 안에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 AI로 인해서 한 100년에서 150년 동안 엄청나게 안 좋은 시대가 왔다가 그 다음에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 별로 위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자가 발명됐을 때 어떻게 됐느냐. 실제로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점토판을 연구를 해보니까 처음 점토판들은 국세청에서 온 세금 내라는 통지서였대요. 예를 들어서 왕이 어떤 마을에 가요. 야, 이 마을 내 마을인 거 알지? 자, 왕이 왔으니까 니네가 정성껏 조공 바쳐. 그럼 마을 사람들이 자, 우리 마을에서 나오는 최고의 모피와 최고의 청동검을 바치겠습니다 하면은 어허 만족스럽구나 그래 잔치를 베풀라 약간 이런 관계였는데 이제 글자가 생기고 나니까 꼼짝 말한 거예요. 서기관들이 내려가가지고 막 뭘 적어요. 여긴 땅이 몇 평이 있고 1년 생산량이 얼마고 농민이 몇 명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곡식 몇을 갖다 착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여기 인구가 몇 명 있고 젊은 사람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임금님이 정복전쟁 나갔을 때 몇 명을 군인으로 착출할 수 있고, 이런 기록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글자 직후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대규모 세금 제도와 대규모 징집 제도였대요. 대규모 징집 제도로 큰 군대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세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왕이 더 큰 용토를 차지했을 때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글자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직후의 시대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모든 걸 외우는 시대에서 글자의 시대로 갔으니까 플라톤의 아테네 학당이 꼽혔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쇄기의 발명. 대체로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부터 인쇄기가 발명되기 사이의 기간을 Dark Ages, 암흑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암흑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의료제도도 없어서 흑사병 돌면은 무슨 막 마녀 사냥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인쇄기가 1400년대 중반에 유럽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원래 아시아가 활자가 앞서갔지만 구텐베르크는 그 금속의 강도를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한 판을 여러 번 쓸 수 있게 만들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책이 출판이 되는데, 그럼 뭐가 팔렸냐? 우리가 책과 SNS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가 제일 잘 팔렸냐? 음모론 책이 제일 잘 팔렸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는 사람들이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신학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신학자들이 내가 옳다고 말하는 책들이 그렇게 잘 팔렸대요. 신의 뜻 내가 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유럽에서 상용화시킨 게 1450년.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 데카르트, 리브니츠 이런 사람들이 미분 적분 발병하고 방정식 만들고 이거 한 거는 1600년대. 그럼 1450년대에서 1600년대 말 사이에 25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프랑스에서는 서로 다른 종교적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의 전쟁, 위그노 전쟁이 있었죠. 독일에서는 서로 다른 성경에 대한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전쟁, 30년 전쟁이 있었죠.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 극단적인 의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인쇄를 통해가지고 이제 책을 읽으니까, 전에는 그냥 신부님이 이러면 이렇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는 칼뱅의 해석이 맞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쯔빙클리의 해석이 맞대. 이 사람은 교황님의 해석이 맞대. 야, 우리 같이 못 살겠는데 칼 들고 나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난 인구가 죽어나간 전쟁이 활자 때문에 일어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마녀사냥, 그러면 사람들이 무지하고 문맹이어가지고 이상한 미신을 믿어서 마녀사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1400년대 말에 마녀들의 어떤 행적을 패러디하거나 무시무시한 약간 귀신 얘기 책처럼 얘기하는 그런 책들이 팔려나가다가 마침내 하인리 크라머라는 사람이 마녀의 망치라고 하는 이런 음모론을 집대성한 책을 펴내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미쳐서 마녀 사냥을 한 거지. 그리고 마녀 사냥의 피크는 우리가 이성의 시대의 시작이라고 생각한 1600년대였지 1400년대 문맹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자가 발명됐을 때도 인류가 발전했고, 인쇄술이 발명했을 때도 인간이 발전했기 때문에 또 한번 SNS와 AI가 오면 인간이 발전할 거다라는 맹목적인 믿음은 굉장히 역사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당연히 길게 보면 인류는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발전을 해놨으나, 각 세대를 잘라보면 대체로 새로운 정보기술이 만들어진 직후의 세대는 끔찍한 전쟁과 파벌주의와 마녀사냥 같은 극단적인 생각과 폭력과 편견 속에서 살았지, 그거를 극복하고 뭔가 제도를 만들고 그거를 우리가 인간이 핸들링할 수 있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지금까지는 거의 200년에서 300년 정도가 걸렸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였습니다. 자,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아트 큐레이팅. 넥서스와 관련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미술 작품을 한번 큐레이팅 해볼 건데요. La Fête de l'Être Suprême, 최고 존재를 위한 재전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무슨 역사적인 특이한 사건을 그린 거냐면요, 민주주의의 신한테 올리는 제사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왜 이런 제사를 올릴 필요가 있었느냐? 프랑스 혁명 직후에 일어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는 사람을 하나 모아가지고 집단을 만들고, 그 집단은 그 정보에 따라서 질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집단을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그 집단의 질서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프랑스 혁명 이전에 프랑스의 질서를 유지한 정보가 뭐냐면 왕권 신수설이었어요.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온다. 내가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봉건주의 시대의 프랑스인한테 물어본다면은 그 사람은 법은 왕이 만들었고 왕은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은 곧 신을 섬기는 거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18세기에 과학의 시대가 오면서 왕의 권력이 신으로 온다는 사실이 부정되었고, 왕권 신수설의 스토리의 힘이 완전히 약해졌기 때문에 민중들이 왜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하면서 혁명을 내가지고 프랑스가 무질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혁명 정부를 만든 사람들도 보니까 그냥 논리와 법체계만 가지고 국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국가라는 것은 국토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통계라든지 인구 통계, 세금 체제, 군대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 내가 진짜 한국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노래, 깃발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나라는 첫 번째 왕이 없는 근대 국가였기 때문에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그냥 합리적으로만 하려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난리가 납니다, 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봉건적 왕권 신수설로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신화를 믿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고 해서 국민들의 의지를 신격화시켜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지를 최고 존재라고 부릅니다. 최고 존재는 인간의 법만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법도 만들었고 그 논리를 관장하는 신을 인간과 자연의 어떤 그 섭리를 최고 존재라고 부르자.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 의지와도 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저 산 위에다가 자유의 나무라는 나무를 심어놓고 저기에 보면 이렇게 빙빙 등산로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자유의 나무가 국민의 뜻을 섬겨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와 합리성의 상징이고 우리가 봉건체제라는 낮은 인류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통해서 행군에 나가는 형태를 저 산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전을 통해 가지고 합리를 기반으로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신화 없이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이 그림이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와 굉장히 깊은 관련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같이 한번 봤습니다. 오늘 탐구생활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날씨가 많이 덥네요.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 좀 머리도 이렇게 보시면 가라앉고 땀도 났는데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안녕히 주무십시오. 갑자기 ASMR. 안녕히 계세요.